이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9절 말씀까지 제가 봅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려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그러므로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 이외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너의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의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치밀음을 보았더라. 아멘. 우리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이제 진정한 기독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목사님, 사모님께서 아주 교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만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모님도 목사님이세요. 예배 중에 하셨던 말씀이 전 세계에 한번 메스컴을 타면서 기독교인들의 어떻게 보면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누구냐면 너무 유명한 분이에요. 조엘 오스틴 목사님과 또 그 빅토리아 오스틴 그 사모님이면서 또 부부가 같이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예배 중에 사모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을 할 때 이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만 생각하면 이것은 한 면만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할 때 기쁨을 얻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주일날 아침에 이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올 때 예배를 드릴 때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부부가 서로 이렇게 미소를 짓고 또 회중들은 막 박수를 치고 이러면서 예배가 진행이 됐습니다. 사모님 발언하신 것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교회 나올 때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행복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일찍이 우리 그 오스틴 목사님이 그 레리 킹 토크쇼에 나와서 기독교의 구원에 대해서 본인은 우리 기독교와는 다른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죠. 기독교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삶보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통하여서 평안하고 또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삶, 그것이 그분이 생각하는 기독교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에덴교회 성도들은 거기에 아멘이 되세요? 아멘이 안 되셔야 되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목사님이세요. 지금 어마어마한 규모, 어마어마한 뭐 매스컴,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 지도자분 가운데 한 분이죠. 모든 대통령들이 뭐 공화당, 민주당 말할 것 없이 그분과 교류를 하는 그런 영향력 있는 분입니다. 제가 주일 아침 말씀을 전하면서 서두부터 다른 목사님 비판을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조가 지금 세상 가운데 아주 편만하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쓴 책이 어마어마하게 팔렸고 뭐 많은 영향력들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살고 그래서 좀 잘 살고 행복하게 살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본성들이 우리 모든 사람들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더 무서운 것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잘못됐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가 욕하면서 그것을 이렇게 우리도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욕하면서 닮을 때가 있습니다. 욕하면서 부러워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지 않으면 세상의 종이 될 수 없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섬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든지 세상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로 살든지 세상 권세를 잡은 사탄의 자녀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세상을 예배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세상 사랑하고 그 세상이 추구하는 물질적 세계관에 붙잡혀서 살다가 우리의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의 삶보단 사람 중심의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아닌 우리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교회의 가치가 될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선포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간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그것을 향한 갈급함이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왜 많은 사람이 모일까요? 가면 편안하고 듣기 좋은 거예요. 좋은 얘기 해주는 거예요. 아무도 야단치지 않습니다. 행복해야 되고 적극적이어야 되고 당신이 주인입니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행복한 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인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수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행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 꿈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게 되면 그분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나를 돕는 하나의 수단으로밖에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모든 우상 숭배는 어떤 연유에서 되어집니까? 다 자기가 잘 되는 거였어요. 나 어렵게 될 일 막아주는 거였습니다. 나 잘 될 수 있도록 복주는 거였습니다. 그게 우상숭배였습니다. 그게 구복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또 다른 현대 기독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심히 어렵고 참 두려운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기독교는 분명하게 사는 길과 죽는 길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래서 복과 저주를 가르쳐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면서 어떤 것이 복을 받는 길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길인지를 아주 무섭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그래서 좋은 것만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전체 이 신구약 통틀어서 계속 한번 보십시오. 분량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사건들보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 심판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던 역사들을 성경은 너무 분명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성경의 역사는 심판 기록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오. 그 가운데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이 땅의 역사는 어떤 역사냐?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아서 망한 역사입니다. 그 역사를 사실 우리도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대 문명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찬란했던 문명들, 정말로 불가사의했던 건축과 그 도시와 그 문명을 형성했었던, 지금의 과학으로도 풀 수 없을 정도로 발달됐던 고대 문명들이 왜 멸망했을까요? 왜 하나도 남지 않았을까요? 왜 그 흔적조차도 찾아볼 수도 없을 만큼 다 폐허가 됐을까요? 예,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 아니면 다르게 설명할 길이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래 권좌를 누리고 싶어 했어요. 영원토록 그들이 신으로서 살고 싶었어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렇게 남아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다 미라처럼 되었고 다 흙으로 변할 수밖에 없었던 인간의 한계들을 역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대한 제국들 일어나서 모든 세계를 정복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제국들 지금까지 남아있는 곳 없습니다. 역사 속에 다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이스라엘의 역사조차 어떻습니까? 남북 이스라엘로 나누어져서 북쪽의 이스라엘도 하나님 안 섬기다 망했고 남쪽도 결국은 하나님 섬기지 않았다 망한 역사를 성경은 아주 정직하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흔히들 이런 이야기들을 어른들이 많이 하셨어요. 무슨 어떤 사건을 보면 말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망할 놈의 세상, 이런 아주 좀 극단적인 표현을 쓰셨어요. 그 말은 좀 개탄할 만한 일이라든지 또한 세상이 상식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또 아주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일들이 있을 때 흔히들 그렇게 이야기들 하셨어요. 말세다, 이 망할 놈들, 망할 세상. 그런데요, 그 말을 가만히 곱씹어 보면 맞는 말인 거죠.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이렇게 살면 망하는 게 정상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득세하고 판을 치는 세상이면 심판받아야 정상이다라는 거예요. 망해야지 정상이지 안 망하는 게 이상하다라는 거였습니다. 그게 선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양심의 외침이었어요. 망해야 되는 세상이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보면서 이게 정말 말세가 가까웠다라는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믿든 믿지 않든 이 세상은 언젠간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망할 세상에서 살 길이 뭐냐? 다 망해서 죽어갈 세상 가운데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고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진정한 기독교는 심판받을 세상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임을 선포하는가? 바로 거기에 진정한 기독교의 능력과 가치가 있습니다. 어디서 구원을 얻을 것인가? 바로 하나님을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하는 교회에서 오직 구원의 길이 외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기독교는 심판과 구원안을 선포하는 것이요, 건강한 교회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감없이 전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점점 폐역해가는 시대에 진리와 비진리가 이렇게 오도되어지고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 더 선명하게 가져야 될 교회의 모습이요, 강단에서 외쳐야 될 선포되는 메시지여야 되는 아주 본질적 핵심 가치라는 것이죠. 왜냐? 이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역사는 망할 것이요,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할 것이라는 진리는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가 늘 외쳐지고 그 진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또 돌아보고 또 다시 그리스도 앞에, 그 우리의 구원의 빛 대신 그리스도의 진리 앞에 살고자 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참 믿음의 삶을, 참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왜 심판이 임했을까? 그 가운데 롯은 어떻게 살았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보고자 합니다. 롯이 선택한 곳이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그곳은 롯이 보았을 때 너무 살기 좋았습니다. 풍요로웠습니다. 누구나 살고 싶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죄악의 도시였다라는 것을 성경이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19장을 한번 보면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부터 9절까지를 한번 보면 제가 봅니다. 그들의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무론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두 무리에게로 나아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 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가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고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나와서 그 문을 깨치려 하는지라. 예, 이 도시의 모습입니다. 밤에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밤거리가 위험한 도시였습니다. 여행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롯의 집에 방문했을 때 이 도시의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고 동성연애가 그 당시에 아주 만연했던 곳이었습니다. 집단 행동을 했던 도시였습니다. 무력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했던 사람들의 사는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윤리 이런 거 있지 않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나 보호가 있지 않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이 풍요로웠을 때 사람들에게는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그곳에 가서 살고 싶었던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눈에는 어떤 도시였습니까? 더 이상 봐줄 수 없는 심판의 도시였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묵과해 줄 수 없는, 기다려줄 수 없는 그런 심판의 도시였고 결국은 심판을 막아줄 의인 10명이 없었던 도시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 10명이 없었던 도시였어요. 이곳에서 롯이 사는 삶은 참 고단했을 것입니다. 패역한 도시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산다 참 쉽지 않죠.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일 더 어렵습니다. 믿음의 가정 실패합니다. 부패한 인간의 본성으로는 이 믿음의 환경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해도 쉬운 일이 아닌데 소돔과 고모라 같은 풍소에서 믿음 지키면서 산다라는 것은 정말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가까워왔습니다. 심판의 시간이 가까워왔을 때 롯의 가족의 모습을 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모습들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롯의 아내의 모습을 봐도 어떻습니까? 아까 우리 읽은 17절에 보면 머물지도 말고 뒤도 보지 말고 산으로 도망해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가 어떻게 해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기둥이 됐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뒤를 돌아봤다라는 히브리 단어가 나바트라는 단어예요. 나바트라는 단어. 이건 그냥 이렇게 한번 봤다 이것이 아니라 골똘히 바라봤다라는 얘기입니다. 생각하면서 바라봤고 마음의 욕심을 품고 바라봤고 아쉬움을 갖고 바라봤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마음이었어요. 아, 내가 살던 터전 심판받을 땅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리고 살았던 터전에 대한 인간적 아쉬움들이 그런 경제적 아쉬움들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소돔에 있었던 재물들이 아쉬워서 거길 돌아봤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럴 때 그는 소금기둥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돌아보는 롯의 아내의 마음이 그 사람의 실체였어요. 그 사람의 전부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의 최후의 모습을 참 어떻게 보면 무섭게 성경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녀들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앙교육 실패했다고 볼 수 있죠. 신앙교육, 인성교육이 말로만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부모의 가치관에 달려있습니다. 부모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지, 무엇을 향해서 사는지, 무엇이 삶의 중심인지 그것들이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물려지게 되는 것이죠. 롯이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면 그 자녀들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데 익숙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택이 아닌 풍요로운 땅을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닌 보이는 땅을 선택했을 때 그 가족들 모두가 어려움을 처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믿음의 삶을 잘 가르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책 제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참 무서운 책 같아요.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말로 가르쳐서는 안 되고 삶으로 보여주는 것 외에는 자녀들에게 전혀 학습되지 않는다라는 거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삶으로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남겨주느냐가 그 다음의 역사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그들 가족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정원한 사위들이 있었어요. 그 사위들조차 어떻게 보면 이 사위들이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구원의 기회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땅의 사람들이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위들은 그것을 뭐로 여겼다 그럽니까?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심판이 올 거야, 여길 떠나야 돼. 그래, 농담으로 여겼어요. 노아 홍수 때도 사람들이 노아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을 때 그들은 그 심판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미 그들의 삶에는 그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한 양심이 병들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과 그들의 눈이 열려 있지 않았던 모습입니다. 그 땅에 정말로 무서운 심판이 임합니다. 참 무서운 심판이 임해요. 그 심판의 모습을 아브라함이 멀리서 지켜보는 장면을 성경이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 2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9장 27절 2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치밀음을 보았더라.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현장을 멀리서 아브라함이 바라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늘 좋은 하나님이셨어요. 지금까지 기다려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자기가 잘못했어도 회복시켜주시는 참 좋은 하나님이셨어요. 늘 내 편이셨어요. 사랑 많으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장면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참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을 배우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아,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선택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나를 통하여서 온 세상이 복받는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큰 체험을 하게 됩니다. 심판의 흔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는 귀한 장면이 돼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이 한 단계 성숙해가는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의 성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두 가지를 잘 알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을 알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 심판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두 가지가 기독교에게 있어서는 아주 조화를 잘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가장 중심적인 사랑과 심판이 나타나는 현장이 십자가였어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나타나는 곳이죠. 기독교의 구원과 인간의 죄악이 다 온전하게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을 배우고 그런 역사를 배우고 그렇게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죠. 또 한편에 그 다음에 성경이 다른 가족의 이야기를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롯의 가정 이야기였습니다. 30절부터 38절까지를 보면 야, 성경에 이런 내용도 있을까 할 만큼 부끄럽고 참 민망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롯과 함께 두 딸만 남았습니다. 이들이 소알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그 소알이라는 곳에 도시에 사는 것이 그들에겐 두려웠습니다. 아마 그곳도 참 죄악 가운데 있었던 도시 같아요. 그래서 아, 이곳에 살아도 또 심판을 당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두려워서 어느 산속에 동굴로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근데 이 두 딸이 참 소돔과 고모라에서 자라난 딸들답게 참 패역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을 계속해서 이 종족들이 자손들이 많아야 되는데 우리 남편들은 다 죽고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딸들이 의논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합니다.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우리가 하루씩 들어가서 동침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술이 참 위험한 거예요. 맨정신에 할 수 없는 거는 그냥 다 악한 것이죠. 맨정신에 못하고 술김에 한다? 예, 그 악한 것이죠. 그래서 하루는 큰 딸이, 둘째 날은 작은 딸이 들어가서 아버지와 동침을 하고, 그리고 육신의 자녀를 낳게 됩니다. 암몬과 모압 족속이 그렇게 해서 생겨나게 됩니다. 이 모압이라는 뜻은 아버지로 말미암아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암몬이라는 뜻은 내 아비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모압 암몬 족속이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갈등하면서 살게 되죠. 여러분 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지금 자식입니까? 손주입니까? 아내입니까? 딸입니까? 이 부끄럽고 말도 안 되는 폐역한 집안의 역사를 성경이 기록을 해줍니다. 여러분 심판받을 땅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계속 만들어내는 악한 모습들입니다. 참으로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롯과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롯이 누구를 따라서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 따라서 나온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언약 가운데 부름을 받지 못했지만 따라오면서 같이 그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 하나님을 간접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들이 언약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말씀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살 수 있는 기회도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된 것일까? 왜 이렇게 패역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 이후로 롯에 대한 이야기는 기록이 되지 않고 왜 이렇게 부끄러운 삶을 살게 됐을까?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라는 것이죠. 뭐 때문에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을까? 롯의 비참한 삶의 원인, 바로 그것은 그의 시작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을 떠나는 데부터 시작된 것이죠. 결국은 그가 물질 중심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았을 때 그의 삶은 이렇게 결말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롯의 기준이 물질이었어요. 롯의 약속은 참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있었을 때 그 약속이 유지될 수 있었지만 그 약속의 땅을 어떻게 해서든지 있어야 했지만 그는 그 아브라함을 버리고 그 약속의 땅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버리고 그는 그 눈에 보기 좋은 곳을 선택해서 살았습니다. 결국은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심판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됐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의 삶의 비참한 원인은 영적 도덕적 환경을 포기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곳에 있었지만 그는 그곳을 포기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있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세상을 살 때 그 땅 가운데서 믿음 지키면서 사는 거 쉽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쉽게 우리 자녀들을 보니까 젊은 친구들을 보면 대학 가서 믿음들을 자꾸 잊어버려요.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스스로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부모와 같이 있을 때는 강제로 안 오면 잔소리도 듣고 강제로 데리고도 오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는 믿음생활을 하는데 스스로 믿음생활하는 현장에 나갔더니 스스로 믿음생활할 만큼 이 영적인 근육들이 있지 않은 거예요. 영적인 생명력들이 그렇게 강하게 들어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풍토가 아닌 환경에 나가니까 믿음 지키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같이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는 쉽지만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데 혼자 기도하는 건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럴 땐 좋은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아무도 성경에 동의하지 않는데 그 성경을 혼자 본다라는 것은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영적인 환경 가운데서 자라나고 훈련받는 것은 중요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도 제가 깜짝 놀라는 고백들을 종종 듣습니다. 제일 힘든 게 뭔가 이 예배 공동체가 형성되지 않은 곳에서 혼자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제일 그리워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걸 참 그리워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그 정도로 혼자서는 믿음의 삶을 산다라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혼자 뚝 떨어져서 어디 여행가서 산속에서 한번 지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사는 게 쉬울 것 같은가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환경, 도덕적 환경에서 자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룩한 질서를 지키면서 자라는 환경 매우 중요합니다. 선교사님들을 비하하는 것 같아 죄송한데 선교사님들 저 좀 질서와 법을 안 지키는 데서 오래 계시던 분들이랑 길을 걸어가면요, 신호등 무시하고 그냥 지나갈 때가 참 많으세요. 그 신호등에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냥 죄다 그냥 막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운전하고 이런 것도 아주 자유롭게 하세요. 법과 질서에 대해서 좀 초월해 계신 것 같이들 하세요. 근데 그래, 이 선교사 생활을 너무 많이 해서 그렇다.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아,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회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그것이 익숙해진 거예요. 아주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절대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선에 대한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기에는 매우 쉽지 않은 그런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언제든지 영적, 도덕적 환경에서 지내는 것은 중요합니다. 가장 안전하고 좋은 방법은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가장 영적인 환경이에요. 가장 도덕적인 환경이에요.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살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롯이 그런 환경을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을 내 눈에 보이는 물질적 가치 때문에 포기했을 때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상실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롯의 실패 원인을 보면 유약한 인간, 자기 자신을 너무 신뢰했어요. 아마 롯 스스로가 나 저기 가서 살아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가서 전도하면서 살지, 가서 선교사처럼 살지. 예, 그런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가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그건 그냥 하나의 명분일 뿐이겠죠. 인간은 절대 강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우리는 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너무 믿으면 안 돼요. 나 괜찮은 사람일 거야. 나 괜찮을 거야. 나 믿음 지킬 수 있어. 여러분, 절대로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늘 믿음에 대해서는 겸손하십시오. 뭐 연수도 자랑할 거 없고요. 그 전에 은혜 받은 것도 자랑할 것도 없고요. 지금도 우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나 죄인으로 금방 타락할 수 있습니다. 나락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거 고백해야 되고요. 늘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고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믿음 지키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사람을 너무 의존하지 마십시오. 우린 절대적으로 유약한 존재들입니다.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요.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죄성들이 늘 드러나서 그 죄성 가운데 우리의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과 자녀에 대한 모습들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참 무거웠어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사시고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새롭게 용기도 얻고 위로도 받고 참 좋으신 하나님도 체험하고 이래야 되는데, 제가 한 두 주 정도 참 좋으신 하나님 설교한 것 같아요. 두 주 설교하고 또 한 주는 하나님 심판하신다 이런 설교하려니까 마음이 무겁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세상이 점점 반기독교적으로 흘러가고 있고 교회 안에서도 비기독교적인 요소들이 점점 이야기들이 난무하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교회 안에 커지는 세상이 되고, 또 신학교들은 신학이 점점 좌경화되고 성경을 하나님의 정황무오한 말씀이라고 믿지 않는 시대에 신학생들이 배출되고 목사들이 나오고 대형교회들이 점점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이때에 진정한 기독교 중심, 진정한 기독교는 무엇일까? 진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교회 메시지는 무엇일까를 제가 고민해보게 됩니다. 같은 길을 가는, 같은 신학,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목사님들을 만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고, 그래서 제가 노회를 갔다 오면서 참 감사한 것은 늘 그래도 성경이 하나님의 정황부호한 진리의 말씀입니다라는 목사님들을 1년에 두 차례 만나볼 수 있다는 것이 그래도 참 위로가 돼요.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 적거든요. 많지 않거든요. 우리 PCA 교단이 그래도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이거 믿는 교단이고, 그래도 성경대로 말씀대로 믿음 지켜가야 된다라고 고집하고 있는 교단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가 무엇인가,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하나님의 진리는 과연 무엇인가, 우리 교회에서 선포해야 될 메시지는 과연 어떤 것인가, 이 땅에서의 행복, 평화, 이 땅에서의 풍요, 강건함, 형통, 예, 이런 것들도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이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부수적인 것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을 대체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는 딱 세 가지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세상은 망한다. 여러분 믿습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은 오신다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다. 예, 이것이 우리가 믿는 진리이고 이 진리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진리 안에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